22장 말씀과 또 23장 말씀, 이 두 장의 말씀은 요시야 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요시야가 아버지 왕인 아몬이 2년 만에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아무런 준비도 없이 급하게 8살의 왕이 되었는데, 그러고 나서 차츰차츰 자기 준비를 잘 했다가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유다의 개혁을 힘차게 추진했다라는 내용이 요시야 왕 전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시야 왕의 이룬 업적들을 가만 보면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업적을 몰락해가는 유다 왕국을 마지막에 신앙적으로 갱신시켜보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했던 그런 왕으로 기억되고, 물론 그 후에 나라가 몰락해가는 것을 막지는 못했지만 그 시대의 신앙의 본질이 이스라엘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했던 그런 왕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게 되고, 또 그 시기에 외세의 그 침략으로부터 나라의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투쟁했던 그런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극진했던 그런 왕으로 우리 모두에게 기억되면서 이 나라를 생각하고 기도하는 6월에 생각하기에 참 좋은 역사의 인물이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런 업적 가운데 요시야가 성전 수리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 성전 수리 작업을 하다가 깊이 감추어져 있던 율법책을 발견해내고, 그 율법책을 함께 읽으면서 오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의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떠나 있는가를 깨닫게 되었고, 또 그렇게 많이 떠나 있는 그것이 떠나 있다는 것에 대한 아픔이나 그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떠나 있음으로 인해서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되었다라는 점을, 그것을 발견하고서는 옷을 찢고 애통하며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23장 오늘 말씀에 넘어봤는데, 그런 회개와 반성과 새로운 결심이 자기 한 사람에 그쳐서는 아무런 역사의 변화가 있을 수 없다, 그 점을 생각하고 국가적인 신앙 갱신 운동을 전개하게 되는데, 그 온 나라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참여하는 그런 신앙 혁신 운동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내용이 오늘 23장 말씀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우선 오늘 읽은 말씀만 보시면 1절에서 3절까지는 전체 모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갱신시키는 그런 행사 진행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고, 4절에서 14절 말씀까지는 유다 왕국 내에 여러 부분에 대한 신앙개혁운동을 시작해서 성전에서부터 시작해서 나라 곳곳에 있었던 우상 숭배 요소들을 다 척결해 내고 나라를 정결케 만드는 그런 과제를 수행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 15절에서 20절 말씀까지는 그런 청결케 하는 작업이 사마리아 지방으로 옮겨가서 옛날 북왕국 이스라엘의 땅이었던 그 지역을 옮겨가서 그 지역에 있는 북쪽 지역의 나라 안에 모든 온전치 못한 종교적인 잔재들을 제거해내는 그런 개혁 작업을 진행해 나가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 1절에서 3절 말씀까지는 언약 갱신의 장면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 수리하다가 발견해내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자신이 많이 회개하게 되는데, 그 내용에 의하면 이미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약속을 다 깨뜨린 겁니다.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이 약속을 했으면 두 사람이 같이 지켜야 이게 성립이 되는 거죠. 어디서 만나자 약속을 했는데 한 사람만 나오고 한 사람이 안 나오면 그 약속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인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합니다. 약속을 합니다. 시내산 밑에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 주시면서 율법의 말씀 지켜라, 그러면서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그렇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인데, 그 약속을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통해서 자주 자주 어기게 됩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이 발견한 내용은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체결한 언약 백성, 이거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런 나라인데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버렸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지키고 살지 못하고 현재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 되고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시피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그 약속은 이미 무효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언약을 다시 하나님께 맺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모든 백성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은 다음에 언약 갱신을 체결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해 보시면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다음 2절 말씀에는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며 모든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여기까지 보시면 모든 백성이 다 왕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왕은 이 언약 갱신식을 치르기 위해서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갔다 했습니다. 왕이 가야 될 장소가 왕궁 아니겠습니까? 정치하는 곳은 그곳이죠. 그 왕궁에서 신하들과 회의도 하고 외국 사신들을 접견하기도 하고 거기가 정치하는 곳이고 행정을 보는 곳인데 왕이 행정 보고 정치하는 왕궁을 떠나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라고 하는 왕의 신앙적인 간절함을 보게 되는 것이 왕이 성전에 올라갔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역사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에 있어서나 우리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나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열심이 회복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성전에 올라가는 것처럼 이 나라 안에서도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고 그 앞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새롭게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고 언약을 체결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겠는데 여기 보시면 모든 장로들을 자기에게 모으고라고 했고 또 모든 백성들이 왕과 함께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왕과 함께 했다라는 것이 왕이 있는 자리에 사람들이 모여서 그 자리에 같이 있었다. 그 중요한 이야기이죠. 그러나 위치에 있어서 장소에 있어서 사람들이 왕에 있는 자리에 함께 했다는 것만 가지고는 별 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왕이 하고자 하는 그 정책과 그 방향에 마음을 함께 했고 뜻을 같이 했고 생각을 같이 했고 결심을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형식적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모임에 내가 거기 그 자리에 있었다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죠. 왕과 함께 했다는 이야기는 이 젊은 왕이 추진하고자 하는 신앙적인 변화와 갱신과 혁신을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 이 일에 모든 백성들이 마음으로부터 지지하고 후원하고 그게 자기들도 동참하고 뜻을 모으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 한 사람만 가지고 일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왕이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서 하자고 하고 이렇게 된다고 해도 거기에 형식적으로 몸만 와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물론 왕이 오라고 그러니까 안 가면 큰일 날 것 같기도 하고 왕의 권력이 무서우니까 갔던 사람들도 없잖아 있겠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역사가 새로워지는 것은 아니죠. 새로운 지도자가 외치는 이 젊은 지도자가 외치는 나라의 앞날을 위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외치는 거기에 함께 했다는 것은 모든 백성들이 그걸 지지했다. 후원하기로 했다. 참여하기로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결심이 필요한데 그런 다 함께 모여서 한 내용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을 모든 백성들이 하도록 다 읽어주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앞으로 지키겠습니다라는 약속을 하게 하는 것이 이것이 언약의 갱신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우리 조상들이 했던 약속 우리가 지키지 못해서 이 모든 것이 다 깨뜨려지고 무효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약속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언약의 갱신 말씀대로 살 것을 결심하는 그 약속을 다시 철저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스스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신앙 갱신의 약속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수없이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살 것을 많이 결심했죠.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기가 불가능했고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갱신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내 지나온 삶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나와 가졌던 이 언약이 유지되고 있는지, 혹 그것이 내가 지키지 못함으로 무산되었는지, 그렇게 되었다면 다시 언약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원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도리를 다할 것을 맹세하고 그 하나님 평생에 섬길 것을 다시 약속하는 이 신앙의 갱신 언약이 우리 내면 세계 속에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늘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이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신실함에 있습니다. 이런 언약의 갱신이 우리 심령 속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4절에서 14절 말씀까지는 이일 후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나라 전체 안에 언약을 갱신했으니 하나님과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을 실천하는 장면인데, 그 약속을 실천하는 장면이 하나님 앞에 가장 어긋나 있었던 중요한 부분부터 시작하는데, 그 중요한 부분이 우상 숭배했던 모든 잔재들을 나라 안에서 척결해내는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보면 이 우상 숭배를 척결해내던 이런 작업들이 여러 차례 반복되어 이루어져 왔습니다. 예를 들자면 요하스 왕의 시대에, 또 그 이후에는 아마샤 왕의 시대도 그랬고요. 또 그 후에 우시아 왕의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또 그 후에 히스기야 왕의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주로 이런 모든 시대에 가장 가슴 아프게 이 우상 숭배 여러 잔재 척결이 됐던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와 있었던 우상들을 끌어내어서 그것들을 불태우고 없애는 그 작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하자고 성전을 지었습니까? 솔로몬이 성전 짓고 기도할 때 무슨 약속을 하나님께 했습니까? 우리가 여기에서는 하나님만 섬길 것이고, 또 전쟁에 나갔다가 패배해서 돌아와서 여기에서 마음 아프게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도 여기 와서 기도만 들어주시고, 그런 하나님께 하나님만 섬기는 장소이고 거기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이런 은혜로운 역사가 이어지는 그 거룩한 공간으로 구별해서 성전을 즉 하나님께 봉헌했는데, 어떻게 살다가 보니까 그 성전 안에 온갖 종류의 우상을 다 섬기는 그런 장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 안에 있었던 우상들을 끄집어내서 불태우는 작업을 한두 차례 한 게 아니에요. 여러 차례 반복됩니다. 예를 들면 요아스 왕의 시대나 아마사 왕의 시대나 우시아 왕의 시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요아스 왕이나 아마사나 우시아 왕, 이 세 왕은 8대, 9대, 10대 왕인데 이 왕들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다 어려서 왕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요시아 왕은, 요아스 왕은 7살에 되었고, 또 우시아 왕도 16살 때 왕이 됐죠. 그런데 이 어려서 왕이 된 사람들이 뜻밖에도 초기에는 아주 잘했습니다. 자기 집권의 전반기에는 아주 잘했습니다. 그런데 후반기로 갈수록 무너지기 시작해요. 심지어 이 요아스 왕 같은 경우에는 변란이 일어났을 때 제사장들이 성전에 숨겨서 6년을 키우고 7살 됐을 때 백성 앞에 공개해서 왕이 되게 한 사람인데, 그래서 그랬는지 속에는 아주 잘했습니다. 근데 말년이 되면서 넘어지기 시작해요. 다시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넘어지기 시작하는데, 그걸 지적한다고 해서 제사장 스가랴를 쳐서 죽이고 이런 만행을 저지르게 되죠. 우시아 왕도 그랬습니다. 초기엔 정말 잘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에는 말년되었을 때는 자기가 직접 성전서 제사 드리겠다 고집하다가 그 신성 모독의 죄를 받고 나병 환자가 되고 권력 빼앗기고 별궁에 감금되었다가 부끄럽게 죽죠.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어려서 왕이 됐을 때 너무 어린 사람이 왕이 됐을 때 주변에 돕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신앙적인 지도자가 많았어요. 이 요아스 왕에게는 여호야다라고 하는 아주 연세 많은 그런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그분이 철저하게 이 왕을 보호하고 왕에게 하나님 말씀들을 정치할 것을 가르치고 돕고 해서 그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 했다는 것이지,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그를 보조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나이가 좀 들고 난 다음에 자기 독자적인 노선을 걷기 시작하는 건 사방에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당신 중심으로 권력체계가 재편됩니다, 뭐 이런저런 말들에게 넘어가면서 아주 혼란한 시대를 만들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요아스 왕의 경우에 보시면 그 앞에 있던 왕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왕이죠. 이 아달랴 여왕이 아합의 북왕국의 아합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라 안에 들어와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다윗의 혈통들을 다 죽이고 난 다음에 스스로 여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러면서 자기의 친정이었던 북왕국 아합 가문의 이 우상 숭배했던 바알을 숭배하는 것을 예루살렘으로 다 끌어들여서 이 성전을 폐파시키고 거기에 바알의 산당을 만들고 하나님께 제사드릴 때 사용하던 모든 물건들을 바알 숭배에 사용하게 되고 이런 성전 모독하는 일을 하게 되다가 나중에 쫓겨나게 되고 난 다음에 이 요아스 왕에 의해서 성전 청결 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시아 때도 마찬가지, 히스기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아하스 왕인데 이 아하스 왕이 굉장히 친아수르 정책을 추진했어요. 마지막에는 아예 예루살렘은 자기 아들에게 맡겨놓고 자기는 아수르의 다메섹에 가서 거기서 가서 살 만큼 아수르를 좋아했습니다. 거기에 있으면서 태양신 숭배하는 그 신전을 보는 거 너무 거창하고 좋아 보여서 그거 설계를 그려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이렇게 뜯어 고치라고 지시를 해서 예루살렘 성전도 막 수리를 하게 했을 만큼 그런 인물이었죠. 그래서 아들 히스기야가 그후에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변형되고 그 안에 온갖 태양신 숭배하는 신상을 가져다 오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끌어내서 불태우는 대대적인 개혁 작업을 히스기야 시대에 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청결케 된 성전이 그대로 좀 유지됐으면 좋았는데 그게 얼마 가지를 못했어요. 히스기야가 죽고 그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완전히 아버지가 했던 정책을 완전히 뒤집어가지고 다시 온갖 세상 나라의 모든 종교들을 다 끌어들여서 예루살렘 성전에 여기는 천체 숭배하는 신전 만들고 여기는 또 다른 숭배하는 신전 만들고 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하게 되죠. 그것이 므낫세 왕과 아몬 왕 시대까지 이어오다가 어린 8살 요시아 왕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척결하는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 오늘 읽은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보시면 비록 어린 왕에 불과한 사람이었지만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성전 청결 작업이었습니다. 성전 안에서부터 개혁이 시작됐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이 어쩌자고 지은 집이 성전이겠습니까? 어떻게 지은 집이 성전이겠습니까? 그 성전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건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주간 보내시기 위해 들어오신 다음에 예루살렘 성 들어가시자 말자 십자가 지시는 그 고난 주간에 들어가시자 말자 바로 가신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럼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성전에 먼저 들어가셔가지고 너희가 만민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사 드려야 될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하시면서 그 성전의 타락상을 개탄하시면서 단에 쫓으시는 숙청 작업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서 변화와 개혁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뭐 겉으로는 거름하게 만들어진 거룩하게 만들어진 성전은 화려하게 장식된 성전들이었지만 그 안에서 강도짓을 하는 사람도 울그린다고 생각하면 이게 정말 기가 막힐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변화의 시작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변화의 시작이 시작되어져야 세상도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왕도 가장 먼저 나라 안에 여러 지방에 있던 것에 우선순위 두지 않고 가장 먼저 성전, 그 다음 예루살렘, 그 다음 유다 땅, 그 다음 사마리아 이렇게 가는 겁니다. 변화를 주도해 나가야 될 핵심 세력들이 먼저 바뀌고 새로워져야 그 다음 이 변화의 물결이 확산될 수 있는 것이지, 가장 거룩해야 될 성전 안에 부패한 것을 놔두고 다른 사람 누구를 보고 변화되라고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시아 왕은 성전부터 먼저 청결하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성전 청결하는 작업을 보시면 한번 여러분 성경 펴서 한번 보시죠. 5절 말씀부터 봅니다.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서 불사르고 빠서 가루를 만들어 가루를 평민의 모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흘렀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해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이 성전 안에 별게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 성전 안에 아세라 상을 섬기는 사람도 들어와 있는 게 심지어 성전 안에 남창들이 사는 집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성전을 놔두고 어디 가서 누굴 보고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전 청결 작업을 가장 먼저 시작합니다. 그 성전 안에 들어와 있었던 온갖 종류의 우상적인 우상 숭배된 요소들을 다 꺼내다가 불사르고 그 불사른 것을 묘지에 가서 뿌려버렸다. 가장 모독적인 그 저주에 가까운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 보시면 8절에 보시면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는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산당은 여러 차례 우리가 설명을 들었던 말씀이죠. 이 산당이라는 것이 일종의 지방성소와 같은 것인데 그 앞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예전에는 왕들이 그 산당을 세워서 오히려 산당제사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왕들이 세워서 제사장을 보내서 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일종의 왕들이 지방 토호 세력과 야합하는 것이었어요. 지방 토호 세력들이 중앙정부에 협조하게 만들어주는 대신에 그들에게 특혜를 베풀어주는 제도가 산당제도였습니다. 그 산당을 중심으로 해서 지방 토호 세력들이 자기 세력권을 만들고 마치 무슨 봉건주의 시대의 지방제후들처럼 그런 역할을 하면서 자기 이익을 극대화시키고 세력을 확장해 나가던 곳이 이런 지방 산당들이었죠. 사실 정치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필요했을지 모르지만 신앙적으로는 전혀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신앙을 핑계해서 세속적인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득실거리게 만드는 이 종교의 영역이 세속의 이익을 나누어 먹는 그런 타락한 곳이 되게 만드는 온상이 상당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될 때마다 산당을 없애려고 했는데 저항이 너무나 거셌기 때문에 누구도 감히 그걸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시대의 산당들을 한번 폐지했다가 아들 문화에서 다시 회복시키고 역시 그런 이익을 나누어 가지려는 지방 토호 세력들의 압력에 아들 문화에서 굴복했던 것인데 그 다음 대 손자대에 와서 다시 요시아 왕이 산당들을 철저하게 철폐하는 개혁을 시도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인적 청산을 이루어 나갑니다. 이게 산당만 허물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매달려 있었던 모든 제사장들, 그것을 통해 이익을 나눠 먹었던 모든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인적 청산이 없이는 산당 몇 개 허물었다고 해서 나라의 변화가 오지 않을 것 같아서 모든 성읍에서 제사장들을 불러오고 그들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이 게바라고 하는 지역은 이때는 예루살렘에서는 성전을 청결하게 했고 산당은 유다 땅에 있는 산당들을 의미하는데 게바는 유다 지파 땅의 제일 북쪽에 있는 곳이고 부엘세바는 유다 지파 땅의 제일 남쪽에 있는 곳입니다. 남왕국 유다의 국경선은 북쪽과 남쪽 지대를 의미하는 곳이죠. 그래서 그곳에 있는 전국적인 규모에서 전체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산당들 한꺼번에 다 없애는 그런 작업을 시도하면서 여기에 종사했던 산당 제사장들을 다 숙청합니다. 그리고 구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산당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그 산당 제사장들을 다 죽이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시킨 거니까요. 과거 왕들이 이들에게 다 하라고 시킨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다 죽이진 못했지만 형제들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했습니다. 이 무교병이라는 게 뭡니까? 아주 딱딱하고 맛없는 양식이죠. 유월절 때 먹는 마짜트라고 하는 양식입니다. 단 것이 들어가도 안 되고 누룩이 들어가도 안 되고 밀가루를 그냥 구워놓은 것과 같은 것이죠. 아마 가장 우리나라에게 가장 가까운 무교병은 옛날 어머니들이 집에서 국수 이렇게 홍두깨로 말아서 국수 만들어주실 때 과자 없을 때니까 꼬리 잘라 불에 구워주면 과자처럼 얻어먹었는데요. 그거 딱 그겁니다. 밀가루 반죽해서 밀어가지고 불에 구워놓은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무교병입니다. 그것만 먹겠다는 것은 아주 극빈한 생활을 하겠다는 겁니다. 겨우 연명할 정도의 식량만 줘서 맛있는 거 못 먹게 하고 그것만 먹게 하고 안 죽을 만큼 그렇게 해서 이 우상 숭배에 가담했던 제사장들을 처벌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여기에 관련된 모든 공직자들을 다 숙청해내는 과정을 통해서 나라 안에 전체 나라를 더럽게 만들고 부패하게 만들었던 이 악한 요소들을 청결케 만들어내는 이 개혁작업을 젊은 왕 요시야가 힘차게 추진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규모가 나라 전체 안에 이루어지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이게 얼마나 악한 일이고 우리가 이 일을, 이 우상 숭배 관련된 일을 얼마나 미워하는지를 하나님께 보이자는 겁니다. 아주 이 우상 숭배하는 모든 일들이 혐오스럽게 만듭니다. 그 내용들이 6절에는 가루를 묘지에 뿌렸다. 10절 말씀에는 도벳을 더럽게 했다. 14절 말씀에는 해골로 채웠다. 우상 숭배하는 그 자리들을요. 그런데 사람이 너무 무섭고 더럽고 끔찍해서 그 근처에 가지도 못하게 할 만큼 그렇게 만들어버렸다. 철저하게 파괴하고 철저하게 혐오시설이 되게 만들고 그 근처를 지나가는 것조차도 끔찍하게 만들 만큼 그렇게 완전한 숙청을 하고 완전한 청결 작업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작된 이 변화가 성전에서부터 그 다음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다 땅 남쪽 끝 북쪽 끝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나라 안의 모든 악의 근본이었던 이 우상 숭배 요소들을 다 청결해내는 것을 통해서 이 작업이 단순히 정치적으로 어느 한 파벌을 몰아내기 위한 작업이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는 표상이었습니다. 언약 갱신했잖아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면 다시 살겠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그 약속을 다시 하는 그 약속의 실천이 뭐겠습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그 사람들로 돌아가기 위한 약속의 실천이 모든 우상 숭배자들을 다 처리하는 것이죠. 다시는 그 근처에 가지도 않겠습니다. 이걸 정말 철저히 우리가 미워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표현으로 이런 어려운 작업을 힘차게 진행해 나가게 됩니다. 악의 요소란 우리가 미워한다고 해서 떠나가는 요소는 아닙니다. 내가 싫다고 해서 내게 다가오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집요하게 끝없이 온갖 세상의 논리와 이익과 더불어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요시야 왕이 왜 이렇게 과격할 만큼의 잔인한 만큼의 방법을 이용해서 우상숭배했던 모든 요소를 척결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어떤 각오와 자세로 지켜나가야 신앙을 지킬 수 있는지가 잘 드러나 보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때때로 내 신앙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갱신시켜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약속만 가지고 되는 게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것이고 희망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실천이 뒤따라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과감한 신앙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나라 전체까지를 깨끗하게 만들어 나가는 이런 신앙 실천 운동이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새롭게 전개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요시아 왕의 개혁을 우리가 영적으로 많이 본받고 실천해가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